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또 귀한 가정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았는데요. 어제 밤부터 이렇게 공기가 아주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젯밤에 설교 마치고 집에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공기가 너무 좋아서 차 문을 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미세먼지가 자욱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여정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실 텐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드리운 미세먼지들 싹 없애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맑고 청명한 그런 이 하늘과 같은 봄 하늘과 같은 그런 날씨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 좀 살펴봤는데요.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교육의 핵심은 반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 목사 계속 읽으라고 하네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드리기 위함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신체가 그렇게 연합되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듯이 이것을 조금 더 실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몸의 교회,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결국 교회는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시작.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이다.
예,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온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듯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듯이 손가락 발가락이 있듯이 우리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몸이다 라는 의미가 이렇게 성경 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김용룡과 똑같은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죠? 근데 그런 저마다의 다른 성향과 기질과 그 스타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우르셔서 한몸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역할하고 기여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보도록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아름빛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또 그러그러한 다락방 안에서 봉사부서 안에서 서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가는 게 바로 교회의 여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드렸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기도가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는 의지함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다. 우리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의지함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이 기도라는 덕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곳.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서로서로 돌보도록, 서로서로 사랑으로 살피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면서 더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이제 가정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복습 차원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이제 사도 바울이 긴 이야기를 펼쳤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온 몸에서 서로 싸우지 않지 않냐. 눈이 코랑 싸우는 거 봤냐. 귀하고 입이 싸우는 거 맞냐? 그런 법은 없다. 손과 발은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저 파란 것이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는 거죠. 여기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마음을 쏟는다. 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도록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또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닮은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인 참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짐을 함께 져주라는 거죠. 때때로 다리가 아프면 손이 수고를 더합니다. 손이 아프면 또 반대손이 수고를 더해요. 그러하듯이 너희가 짐을 서로 져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꼭 있길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절. 자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김용윤 목사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아름빛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때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저의 목회자로서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이 교회 설교 시리즈예요.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저는 그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님과 교회를 더 사랑한다. 혹은 목회자가 성도님과 교회를 먼저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전히 부분적으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 지금 만 2년 됐거든요. 4월 17일에 우리가 사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만 2년을 막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만 2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배우게 된 건 담임 목사가 교회와 성도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와 목회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쓰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헤아려주고 계세요. 저는 그것은 이제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여러 루트로 듣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지난 금요일에도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더욱 아름빛 교회가 세워져 갈 텐데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제가 뭘 부탁드렸냐 하면 목양의 마음을 갖는 진짜 좋은 목회자가 되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자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조금 연약하고 더 성숙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실 거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돌보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냐?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난 그 느헤미야서 설교가 아마 제 평생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느헤미야가 함께 그 추진했던 성벽 재건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모든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면서 봉헌식을 했죠. 근데 그 봉헌식의 한 장면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예배하고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되레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오랫동안 제 인상에 그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아름빛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올바르게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또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름빛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곳곳에서 강조를 해줬는데요. 지난주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로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요.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사 때문에 서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핵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방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데 거기에 교회가 도시의 규모도 컸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도 꽤나 큰 교회들이 생겼을 거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뭐 좀 피부색이 다르거나 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겠거니 할 수 있는데요. 거의 그 한자 성어 중에 변원지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았어요. 그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뉴스가 맞다면 인도에서 힌두교와 불교가 막 서로 싸우잖아요. 정말 말도 안 돼. 승려들끼리 막 어마어마하게 싸우듯이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거의 적대시하는 관계였는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회란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안에 정말로 많이 담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설명이 긴데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거든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에게 그 생식기 끝을 따르는 할례를 행하는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방인들이 원래 그랬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이렇게 쩍 벌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 너희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지 않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 않냐? 이방인들 너희들이 원래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1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복음의 약속과 가까워졌다. 이방인들 너희가 이러한 혜택을 맛보게 됐다. 그걸 은혜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에 이런 중요한 말 한마디를 꺼내요. 여긴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둘이 어떻게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견원지간과 같은, 물과 기름과 같은, 서로를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심지어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교회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먼 예전에, 2000년 전에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 여기 이제 다락방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봉사부서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쭉 살아오셨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꽃 같은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랑 좀 비슷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틱 하고 불꽃이 튀어서 나와 이 사람 참 다르구나, 서로 참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경험이 참 많을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둘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하나로,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묶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당시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복음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그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장차 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나를 믿게 되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 안에 그들이 다 하나 되어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모든 게 다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세상에서라면 절대로 만나서 교제할 수 없었을 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 이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어떤 분이 해놨는데요. 제가 코멘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대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한 코멘트예요. 현대교회는 통일한 토대 위에 서 있으며 같은 평강의 왕을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리하고 분열하게 하는 모든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장애물을 초월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며 열정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가 인종차별주의, 민족주의, 경제적 교만 등의 모든 문화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이 창조하신 교회의 모습을 실제적 방식으로 구현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교회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반문화적이면서도 매력적인 가족이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께서 신앙을 갖게 될 때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가족대만으로 여러 성도님들이 초대받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여기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반문화적이면서 매력적인 가족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반문화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로 쓰여 있는데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반문화적이다.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는 혹은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는 이란 뜻이죠.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형제님들, 우리 남자분들과 함께 사역훈련을 합니다. 5시에 시작을 해요. 오후 5시, 토요일 오후 5시에 시작을 하는데 어제따라 그게 길어져가지고 9시에 끝났어요. 4시간을 남정네들이 술 한 잔 안 마시면 4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심지어 그 사역훈련을 가면 첫 순서가 뭐냐 하면 돌아가면서 서로 포옹해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정말 그게 제가 좀 그런 거에 약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분들께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포옹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1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들과 함께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안아드리면서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그 사역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참 감사해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연결어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교회라는 그 몸된 그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로는 아름빛 교회가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름빛 교회에 접붙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로서 저는 올바른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께서도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빛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다는 그 기대, 그 소망, 그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그 사실을, 그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거 힘써 지키면서 걸어가도록 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4장 1절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그러므로는 4장 1절이어서요. 1, 2, 3장 내용 전체를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1, 2,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유장한 구원 교리가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이제 받게 된 우리,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게 4장, 5장, 6장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좀 묵직한 그러므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잠깐 끊고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뭐 윤리적으로 살아가라.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교회됨을 이루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가 설명을 해요. 그 뒷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라. 그게 바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다. 예,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이지 않냐. 성령도 한 분이시지 않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그리스도의 목적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오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병들면 성도들도 병들게 되고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져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름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됨에 대한 강조가 에베소서 4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무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장입니다. 교회는 결국 그런 자리예요. 교회는 그냥 와서 띵까띵까 놀고 그냥 나 모든 게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나와 모든 면에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하듯이 모든 면에서 다른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장과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래요. 나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의 공간. 그게 바로 교회이고 사실은 가정이에요. 또 하나,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배우는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데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이걸 터득해가는 게 교회이고 또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름과 다름이 이어져 조화와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와 가정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제가 색깔로 칠해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해놓고 그 다음 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이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 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절에서는 성령이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5절에서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계속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도 그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인 거예요. 김영윤 목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아름빛교회에 속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르지만 하나일 수 있는 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아서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다름을 차치하고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아우르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심지어 몸이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이 하나됨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모든 몸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 되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약간 편지글 같은 그런 글을 좀 써보게 됐어요.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빛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이곳에 모인 아름빛 성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향과 기질과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스토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다름을 아우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가 드러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 우리를 묶어주신 의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벅찬 감격으로 발견해 가길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렇게 일종의 편지글처럼 우리 성도님들께 써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유익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될 때 교회로 인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풍성과 부요를 누리게 돼요.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소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절과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음 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묶여 있습니다. 두 절이 묶여 있는데요. 앞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여기 네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종의 덕성인데요.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딱 들으시자마자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무사람의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내적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가도록 해라.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조금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견뎌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와 다른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견뎌줄 수 있냐?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이라는 덕목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서로 잘 받아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많이 앉아 계세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부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부부 너무 닮았어요. 너무 똑같아요. 그럼 상대방은 지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게 부부의 여정 아닙니까? 교회도 같다는 거죠.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두신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에게 겸손이 있고 서로를 향한 온유가 있고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이 있고 서로를 향한 용납이 있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또 우리에게 이런 덕성이 함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 그리고 오래 참음의 사람, 용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디자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인데요.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평안을 확대하고 평안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여겨보는 분들이 있는데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 공동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선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름빛교회 안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일상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 화평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매우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면, 성령 안에 머물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평안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막기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귀로 따라와 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잠깐 띄워주실까요? 중간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 방금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표현이 뒤따릅니다. 그 앞에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무엇을? 마음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할 때 우리가 그 평강을 활용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몸된 공동체의 평안을 증진시키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신적인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실 때 매우 자연스럽게 그 평강이 공동체 구석구석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잘 유지하고 그 평강을 또 잘 확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제 마음 다스림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김용률 목사를 앞으로도 보고 사셔야 되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김용률 목사를 봤더니 그때그때 달라.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 도대체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어. 막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우리 공동체가 흔들거리겠죠. 제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은혜에 뒤따르는 평강을 경험하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평강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평강을 많이 많이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죠. 마지막 한 대목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의 그 마지막 대목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3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네,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마음의 태도와 언어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너희, 믿음의 사람들한테 쓴 얘기예요.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너희 마음에서 모든 악독, 모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말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런 것들. 그래서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어려워요. 돈 때문에 어렵고 시험 드는 일이 있고 말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 때문에 어려워요. 이 돈, 말, 의가 교회를 많이 위협합니다. 아름빛교회의 언어생활이 저부터 해서 많이 많이 건강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언어생활을 구사하는 성도들로 성장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조금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다음 절에서 마지막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세 가지 얘기하는데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해라.
서로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줘라. 서로 용서하라. 친절에 대해서 그리고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짧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인간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친절하다라고 하면 뭔가 상냥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런 개념을 포함합니다. 포함하는데 단순히 휴머니즘적인 차원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시듯 서로 친절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듯 서로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친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선하고 따뜻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예의와 배려와 존중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친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식적이지 않은 거죠. 선하고 따뜻한데 예의와 배려와 존중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이제 친절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그래서 좀 구체적인 그래 아 그런 사람 돼야지 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반말 해도 됩니까? 네 언니 언니 해도 돼요? 네 뭐 오빠는 쉽지 않죠. 물론 청년들 간에는 가능하겠지만 장년 성도 기준으로 예. 네. 저희 담임 목사가 있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언니 안 됩니다. 동생 안 돼요. 반드시 호칭을 붙여주십시오. 적절한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거리감이 무너질 때 실수하면 그게 와장창 무너지는 결과를 낳아요. 모든 관계에는 예의와 배려와 존중이 꼭 필요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 제가 젊은 목사지만 말씀드리면 부부관계에서 야 너 라고 하면 반드시 싸움이 정말로 산불 나듯이 번져가게 돼요. 근데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부관계도 중간에 쿠션이 생기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 배려,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 안에서도 뭐 제가 부부관계는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못하겠는데 교회 안에서는 언니, 오빠, 형, 누나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해야 돼요. 저도 가장 나이 어린 전도사님께 이름 부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좋은내 전도사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은내야 하지 않을 거예요. 은내야?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저는 마음 먹은 게 가장 나이 어린 교육자에게도 제가 존중하겠다. 왜냐하면 말은 쉬워지만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게 상처가 됩니다. 교회를 허무는 게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서 더욱더 우리가 예의와 존중, 배려를 잘 우리가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누가 언니 하면 제가 이렇게 볼 거예요. 네, 안 된다 그랬는데 이쪽에 계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수님께 사용된 언어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 말을 써요. 그게 창자와 관련된 뜻이고요. 그걸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한자어 중에 모원단장이라는 한자어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예.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무리를 보면서 느끼셨대요.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창자와 관련된 스플랑크 노원이라는 창자와 관련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라.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체험해야 그래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깊이 맛보고 누리면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때로는 부모를,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다. 마지막은 이것이죠.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를 실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 서로 그러한 방식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축약하고 축약하면 뭐냐 하면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 그냥 교회를 잘 세워가라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예수를 본받아가도록, 예수 비슷한 사람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함으로 사랑을 배워가는 곳. 사랑하면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고 인간 가운데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약간 좀 괴짜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길게 시리즈로 해내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펼쳐내신 교회라는 책의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교회는 분명 미숙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끝도 없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곳이라는 걸 각오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 생활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며 도망가게 하는 것으로 쓰인다면 바로 이 훈련에서 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로 합시다. 이것은 안 됩니다. 누군가가 저를 욕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납하겠습니다. 저를 욕하시는 것 저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욕하시고 붙어 있으십시오. 욕하고 떠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간다면 훨씬 더 마음을 닫고 구경만 하겠다고 결심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기왕 여기서 값 지불하고 훈련 받았는데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검은 띠를 딸지 모릅니다. 다른 데 가면 다시 흰 띠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왜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같이 속을 썩고 돕고 맡아야 할 책임을 서로 지기로 합시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유익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사회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책임지는 교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기로 합시다. 만일 이것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비겁한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센 어투죠. 김용윤 목사는 못 쓰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물론 어쩔 수 없는 일들은 있겠지만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름빛교회가 마지막 교회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김용윤 목사와 함께 앞으로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 더불어 누리시기를 소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문득 우리에게 검은 띠를 주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조금 더 예수 닮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더욱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고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 따라 아름답게 건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빛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성도님을 부르셔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은사가 다르고 신앙의 색깔과 경험과 스토리도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서로 용서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향한 친절과 긍휼과 용납을 실천해 가도록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그런 성도와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필요사신
주님이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아멘.
교회
주님이 필요사신
주님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잘 받아주라고 평안에 매는 띠로 너희가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를 것이고 도전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아름비 교회가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쏟는 그런 귀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더 하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친절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아름빛교회와 내가 말딛고 살아가는 가정 안에 이 놀라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이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특별한 방식으로 이 국민 농축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게 하시고 순전히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없는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풍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약속과 은혜와 오랜 참음과 아버님을 영원히 사랑해주시고 서로가 도와라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관하시옵소서. 용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히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의와 배려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모두 관계가 성경 안에 살아내기 원합니다. 모두 관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자 식간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가족 관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관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미리 여기 웃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을 날 모시도록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우리가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마음이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소리는 우리 교회가 모든 가정 모든 영혼 시간의 관계 가운데 힘써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으로 사랑은 내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름답게 서로를 지내시도록 안잡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주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과 일상 위에 특별히 모든 부부관계와 부모자식 간의 관계 위에 그리고 우리 아름빛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